악.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수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곧 그 땅 곧 오래 황폐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르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이어서 우리 신약성경 우리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은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어느 시골 교회 집사님이 옆집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그날 주일에 특별히 주일 설교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 7년 대환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세신자가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오늘 말씀 중에 아마겟돈 전쟁이 뭐예요? 설교 시간에 졸고 있었던 이 집사님께서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글쎄 그 아마겟돈 때문에 일어난 전쟁 같은데 그러면서 사모님 개가 깨졌나? 목사님이 왜 개돈 전쟁을 말씀하셨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전쟁이 멈추도록 우리가 쉬지 않고 평화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하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대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불가항력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성경이 말하는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여러분 신약 본문에서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무너진 후에 1900년간 나라 없는 백성으로 디아스포라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한 목동에 의해서 사해문서 이사야 두루마리 성경인 66권 사해문서가 발견되던 해인 1947년 그 다음 해인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나라가 극적으로 1900년 만에 나라를 회복하게 됩니다. 독립을 하게 되고 오늘 본문이 예언된 대로 고토로 돌아와서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라를 건국했지만 그 이후에 그 주변 안에 있던 팔레스타인인들로 인해서 1900년 동안 이 땅이 우리 땅인 줄 알고 살았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가 주신 땅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 당시에 1900년 동안 살았던 이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땅이 빼앗김을 받게 되어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 성경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신약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무슨 예언을 하시냐 그러면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서 보이려고 나오니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성전이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무너질 것 같지 않지만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당시의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했고 성전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면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헤롯 왕은 유대인들에게 표를 얻어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환심을 살 목적으로 무려 46년간에 걸쳐서 수룹바벨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수룹바벨 성전터에 성전을 보수공사를 해서 개축을 해서 성전을 회복시켜 건축을 합니다. 성전의 뜰은 대리석으로 무는 구리로 금이나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학자에 의하면 이 당시에 돌 하나가 길이가 12m, 세로가 6m, 넓이가 3.6m, 높이가 무려 6m가 되는 돌, 이런 돌을 어마어마한 돌들을 사용해서 이 성전을 건축을 했기 때문에 이 성전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2절 말씀에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성전이 무너지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고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되면 세상 말세에 무슨 사인이 있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세상에 마지막에 일어날 징후에 대해서 몇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크게 보게 되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종교적인 미혹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예언 이후에 AD 70년에 로마서 티투스 장군에 이어서 이 성전이 헤롯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이 성전의 서쪽 벽 일부만 남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지금 또 서쪽의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웰링 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통곡의 벽 하나만 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통 유대인들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 통곡의 벽에 가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통곡의 벽이 어떻게 생겼냐면 제가 2017년도 가서 예루살렘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저기에 누가 뭐 저하고 비슷한 사람 있습니까? 예. 근데 여기 통곡의 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그 쪽지 쪽지를 이렇게 넣어놓고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주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무너졌기 때문에 세상도 무너질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종교적인 미혹, 세상의 마지막이 되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미혹을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오게 될 것인데 적 그리스도, 엔타이 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인데 적 그리스도에게 미혹함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역사를 읽어보게 되면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사도행전 5장 36절에 보게 되면 실제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드다라는 분이 한 분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면 10년 후에 AD 44년에 드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자기가 부활하고 승천하셨던 예수님의 환생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 자기가 재림한 메시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동안 이런,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가 오게 되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고 또 사회적 혼란이 있는데 6절, 7절 말씀 보게 되면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랬습니다. 전쟁이 많이 일어나게 될 거고 또 기근이, 또 지진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1차 세계대전에서 1천만 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2차 대전으로 7,800명이 죽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 대전이, 이 전쟁이 제3차 대전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사람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3차 대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9장 18절에 보게 되면 3차 대전에는 불과 연기와 요황으로 인해서 지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불은 미사일, 연기는 생화학 무기고 요황은 핵무기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인류의 인구가 80억 정도 되는데 3분의 1, 25억 이상이 죽게 되는 전쟁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특별히 38장은 성경에서 마지막 때의 전쟁을 곡과 마곡의 전쟁,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후에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나중에 천년 왕국이 이제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구체적으로 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면 마지막 때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성경은 에스겔서 38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이제 열국의 중심이 될 텐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3차 대전이 세계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뚜렷한 큰 전쟁은 없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국지전들은 많이 일어났는데 특별히 에스겔서 38장 말씀은 37장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에스겔이 마름뼈 환상을 보는 내용입니다. 마름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로 회복되는 그 환상을 보고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는 것을 보고 듣고 이제 회복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38장은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연합군들이 공격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영적 전쟁, 이 전쟁은 인간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해서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회복이 되었어요. 1948년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특별히 오늘 3절 말씀, 에스겔서 38장 3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곡을 대적할 것이다. 그래서 이 곡은 누구냐면 바로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메섹과 두발은 이스라엘 기준으로 서쪽에 위치한 나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는데, 이 곡은 러시아 남부연합군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보게 되면 곡의 연합군으로 언급된 이 지금 로스는 러시아를 말하는 것이고, 메섹과 두발은 터키, 지금 투르크메니스탄을 말합니다. 이 중앙아시아 이슬람 공화국들을 말해요. 우리가 그 이슬람 중앙아시아를 말할 때 키르가즈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을 말해요. 이런 나라들이 북서쪽, 북쪽, 동쪽으로부터 지금 이제 서쪽으로, 이제 남서쪽으로 이란하고 카스피해에 이렇게 닿게 있는데, 이 나라들이 이제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사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이 바사는 메대와 바사 제국, 이 이란을 말해요. 이란, 현재 이란. 그리고 이 구스는 에티오피아와 수단을 말합니다. 그리고 붓은 리비아와 모로코, 티니지를 말하는데, 6절에 보시게 되면 고멜과 도갈마가 나옵니다. 흑해 북쪽 디미라이 족속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흑해 쪽에 있는 족속, 또 아르메니아를, 도갈마는 아르메니아, 말하자면 이제 이 도갈마가 이제 여기 연합군에 합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도갈마는 터키를 말해요. 오늘날의 터키. 그래서 이 터키가 이 이슬람 국가잖아요. 거기가 98%가 이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종교일치 정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때 이 터키가 종교분리 세속 정권을 가졌을 때는 미국 편에 섰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6.25 전쟁 때도 우방국이었고, 근데 앞으로 이 터키가 어떤 입장을 취하냐에 따라 가지고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곡과 그의 연합군의 무리들을 지금 오늘 말씀해 보시게 되면, 3절,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갈고리로, 갈고리를 사용해서 이끌어 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들의 군대가 오늘 5절 말씀에 완전한 갑옷은 작은 방패를 가지고, 방패와 투구를 갖춘 공격력과 방어력을 갖춘 전투력 있는 이런 군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고의 연합국으로 언급된 이 나라들은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쪽으로 봤을 때는 동서남북에 위치한 나라들이에요. 완전히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편을 드는 나라들이 없어요. 완전히 이스라엘이 이제 바사는 동쪽, 구스와 붓은 남쪽, 고멜은 서쪽, 도갈마는 북쪽에 위치한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이 이제 연합전선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공격력과 방어력을 완벽히 갖춘 군대들을 동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7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곡과 그의 연합군 각각에게 스스로 예비하라고 말씀할 정도로 만전을 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난국 불락의 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이 아무리 강하고 수요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나라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오늘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지금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가 회복된 다음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나라에 지금 이제 이 나라를 침략하는 무리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9절, 10절, 11절, 12절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을 갑자기 평안한 가운데, 9절 말씀, 10절 말씀 한번 펼쳐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광풍같이 이 악한 괴계를 가진 나라들이, 이런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평온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그랬어요.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갑자기 이스라엘 나라, 이 평안한 마을들을 공략을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스바와 드다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말합니다. 이 11절에 나오는 이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또 다시스 11절에 나오는 다시스 12절 12절 스바와 아까 몇 절이었죠? 13절에 보면 다시스는 이거는 어디냐면 스페인을 말해요. 스페인의 상인들이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이제 이 나라들을 향해서 연합군을 향해서 너희들이 탈취하러 왔느냐, 노략질을 하고자 하느냐, 약탈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비난을 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이 오늘 14절 말씀,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인자야, 에스겔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연합군의 우두머리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오늘 이렇게 지금 전쟁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예언을 하시면서 특별히 17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예언하십니다.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뭐냐면 고고의 세력에 대항해서 전쟁을 치르는 당사자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특별히 고고를 어떻게 멸망시키냐면 네 분이 일어나서 연합군의 네 분이 일어나서 이 고고가 자멸하게 될 텐데 특별히 19절 20절에 보시게 되면 지진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온갖 재앙을 전염병을 두어가지고 그 나라를 이제 멸할시키게 될 것이다. 고고의 세력을 철저히 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38장 39장은 마지막 때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39장에 가게 되면 고고가 승리한 다음에 고고의 승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다음에 전쟁으로부터 획득한 무기들을 7년 동안 불태우는 일이 나옵니다. 고고의 시체들을 7개월간 장사하고 이스라엘 땅을 정결케 하는 내용이 39장에 나오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시고 또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드러나고 그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게 되고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온 열국이 하나님의 권능을 발견하게 되어서 회복과 부흥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 에스겔서 38, 39장입니다. 우리 성경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전쟁과 기근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 자연적 재앙 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90년대에 소위 동소냉전구도 체제가 해체되었습니다. 공산주의가 갑자기 무너지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무너지면서 성급했던 어떤 사회학자들은 이제 지구상의 전쟁이 사라질 거라고 봤어요. 평화의 유토피아가 도래한다고 소리쳤는데 그러나 그것은 허구였습니다. 이 성경이 정확하게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오히려 동서냉전구도가 해체된 다음에 지구상의 많은 곳에서 지금도 국지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평안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또 뭐 이라크라든지 우크라이나라든지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포탄이 나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고 있어요. 최후의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향해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로는 절대로 평화를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화는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역사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냐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 전쟁이 증가하는 빈도라든지 파괴력을 대가는 전쟁의 발발 이것은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마지막을 향해 흘러가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고 사인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들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바로 믿는 자들이 바로 서고 간절히 기도하면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전쟁을 그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평화를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를 아시죠? 이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자신들이 죄를 회개치 않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악인의 숫자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악인의 숫자보다 의인의 숫자, 기도자들의 관심을 갖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주 작은 의라도 크게 보시고 또 그 의로 인해서 전체를 구원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 누구 한 사람만 제대로 잘 믿어도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 존재인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에 보시게 되면, 그러나 이 전쟁이라든지 거짓 선지자들이 증가하는 것은 이것이 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8절에 보게 되면 이것은 끝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 다시 말하면 마지막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 13장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왜 마가복음을 똑같은 본문을 택하지 않고 마태복음을 택하냐면요, 예수님의 직속 제자가 마태예요. 그리고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가 마가예요. 그리고 누가도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속 제자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을 본문으로 택한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에 나오는 이 내용,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3장 19절에서 26절을 갖다가 보게 되면, 계속 읽어보게 되면 이게 대환란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환란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드린 이 징조들은 지금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 이런 징조들은 어느 시대에 나올 수 있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미중류의 한 환란을 형성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때에 갑자기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때와 시간은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늘 깨어 있을 것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기근, 전염병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9절에 보게 되면 성도의 환란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극도로 이기주의로 변하게 되면서 서로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믿는 사람들이 환란과 시련을 당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게 되면 사랑의 해체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마지막 때가 가까우게 되면 불법이 성행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이고 특별히 사랑하기가 너무 힘든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가 힘든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문하는 것은 뭐냐면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사랑의 최장 기간이 1년 6개월입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1년 18개월이면 사람들이 변질하는, 사랑이 변질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배신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의 변질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사람을 사랑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힘든 시대 속에서도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모두 남겨진 사랑의 불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환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몇 가지 삶의 원리를 주시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4장 6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전쟁과 기근의 소식, 소문들이 있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고 또 이렇게 사랑이 식어져 간다 할지라도 첫 번째 절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아직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야지만 끝나는 것입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 두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들은 역설적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 24장 13절에 저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끝까지 견뎌내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심어놓은 나무라도 자꾸 흔들면 죽고 아무리 잘 박힌 목이라도 자꾸 못이라도 흔들면 빠지게 되어 있어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들의 영혼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 시대의 삶의 특징은 사람들이 서두르고 참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와 기다림은 우리 시대의 최고의 믿음의 성공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문하시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중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그때 정해진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사명이 완수되는 그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전쟁 때문에 기근과 지진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사랑이 식었다고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나서 그 끝이 온다. 이 결론은 뭘 말하고 있냐 그러면 복음 전파가 성도의 최후의 사명이고 우리 인생의 결론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클리프 성교회에서 지금도 성경을 지금 이 복음을 모르는 성경을 모르는 이 민족들에게 이렇게 번역을 해서 성경을 전 세계 언어로 번역해서 복음을 그 나라를 말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세의 징후들과 함께 마지막 때의 시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시기에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에게 주문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끝까지 견디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있어 보여도 살아가다 보면 이것 때문에 살아왔나 할 정도로 이 세상은 사실 소망이 없습니다. 일시적인 기쁨을 줄 수 있지 몰라도 진정한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육체와 마음과 영혼의 환란 시대에 우리들이 사실 지금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변질시키고 우리를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수많은 시련들,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기는 비결은 뭐냐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가에 보시게 되면 옛날 찬송가에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님만을 섬기리.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찬송가 336장, 490장 이어서 우리 부르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중한 시기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336장 이어서 490 찬송합니다.
성령과 빛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 원수도 사랑하겠네.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로 너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리.
주여 세 번 하시갑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이 언제 오셔도 부끄럽지 않는 삶, 깨어서 기도하는 삶, 오직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이 힘겹고 시대가 어두워져도 하나님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모든 시험과 유혹들을 이겨내며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며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꿈을 꾸고 이루고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늘 비전의 사람들로 저희들 세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불의를 행하는 세력들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음을 저희들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불의의 세력들을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향해서 하루하루 주의 길, 한길 예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